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그 길의 표정, 이정표가 분명히 맞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내 느낌상, 내 기분상 낯설고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이고 그리고 그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끊임없이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느냐? 내가 정말로 올바로 왔느냐? 똑바로 왔느냐? 이번에 저도 그 대전에 강의하러 대전중앙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분명히 이 위치와 지역과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 대전중앙교회를 찾아가는 그 길이 참 두렵게 생각이 되더라.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또 돌아올 때도 역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밤 10시 반에 그 대전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가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정표를 보면서도 그 길이 맞는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걱정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사히 결국은 고속버스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밤차를 타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리고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에 그때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는가? 정말로 이 길이 순적한 길인가? 이 길이 평안한 길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게 그리고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걸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어려움에 내버려 두신 거야. 그냥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이러한 한계들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생겨납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걱정함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단정짓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타협인 것입니다.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안 되겠거니 어렵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손하여 실족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아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 일을 나를 막으시는 거야. 막으시는 거야.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 봅시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 더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 만나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그가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보게 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쯤에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부분에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도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 그 은혜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로마인이지만, 내가 비록 백부장이지만, 그 당시 그 로마 군대의 군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로마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지금은 현재에는 전혀 막막하였을지라도 왜냐하면 아무도 이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거나 그 은혜를 좀 더 끼쳐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꾸준히 하나님께 경외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해준 바로 그것처럼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욕바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 장소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 집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그 주소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라. 그를 만나라. 그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그에게 복음에 대해 더 설명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해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 고넬료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나머지 일들은 아무런 일들을 행치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준비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한 반감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두 발 달리고 네 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들의 환상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이방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도 이미 준비시켜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게 하심으로써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어 주심으로써 고넬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와 그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은 정말로 응답되는 놀라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대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또 한 번 인용하지만 읽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윈 형제가 이제 그 간수장으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고문과 협박과 위협과 그 복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계속되는 그런 추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문하는 그 간수장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간수장의 동생이 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고문하고 협박하며 그리고 취조하는 그 시간에 그 동생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를 칼로 목을 베어가지고 목을 마당에 던져놓고 그리고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간수장이 고문하다 말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집에 빨리 가보시오. 당신 동생이 당신 어머니를 죽이고 지금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딱 가봤어요. 사람들이 동생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아, 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형은 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까? 형이 그런 짓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풍지박살 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동생이 형을 북박지르고 그리고 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간수장이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고문하고 있던 이 윈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큰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분명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윈 형제가 그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간수장이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간수장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윈 형제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뭔가를 시작하고 계시다. 그리고서 너무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혹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혹은 내 스스로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좁은 현상과 좁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자 할 때에 극복해야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응답하심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그 목적지는 좀 뭐랄까 내 예상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선입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설악산을 갔을 때에 느꼈던 것이지만 그 설악산을 가는 길이 계속 계속해서 올라가서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설악산은 계속 그냥 더 걸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 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 그것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어요. 고넬료가 궁상합니다. 고넬료가 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저렇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죄수들 중에서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 만약에 한번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고넬료가 그렇게 계속 공상에 공상을 거듭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고넬료의 그 모든 계획이나 예상이나 혹은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고넬료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기다리다 지쳐서 중간에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우리 허황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상과 계획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으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이 있습니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계획을 차라리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접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던 걱정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예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고넬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막연히 하나님의 응답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습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다시 돌아가 그것을 기다리라. 고넬료가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의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건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전히 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 여전히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할 일을 계속 잘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준비하신 때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현상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욕과 비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모셔와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고넬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고넬료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또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자신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온 집 식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언제 올 줄 알고 요즘처럼 뭐 전화 한 통 하면 몇 시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이 멀리 있는데 그 집에서 언제 도착할 줄 알고. 그러나 언제 도착하든지 간에 고넬료는 이미 가까운 친구들과 그리고 일가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오실 것과 도우실 것과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지금 맡은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또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슬픔과 또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그런 소망과 비전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그것을 꾸준하게 하셔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놀랍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고민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마련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사역할 곳을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또 한 번 마음속에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볼 때에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따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